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1948년에 건국을 했어요. 올해 건국 75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75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한 20, 3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testers who had gathered to block a highway in Tel Aviv. And demonstrators took
to the streets
of Jerusalem in their thousands after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Knesset.
The cannon and deployed officers on horseback to
disperse the demonstrators. 이슬람 사원이 있는 데서 또 시위가 이제 벌어져서 지금 가서 보니까 39째 주를 계속해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일이 뉴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그 파동의 가장 큰 핵심 워드는 사법개혁이라는 거예요. 사법개혁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위대. 이렇게 이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사진을 좀 뉴스에서 빼왔습니다. 또 들치시죠? 이스라엘 극우 정권 등장에 아랍인 살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번에 이제 16년째 수상을 지금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극우라고 하는 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주로 저런 것들이 좌익 매체에서 극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극우가 아니에요. 극우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갖다 이렇게 해 이게 극우인데 그런 거 아닌데 어찌됐든 네타냐후 정권이 이제 서면서 아랍 사람들이 많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유지가 될까 뭐 이러한 우려가 이제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 사법개혁 문제가 왜 생기는가 이거를 우리나라 매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매체들이 다 좌익적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보도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CTS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 일면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사법부에서 뒤집는 거예요. 동성애 허용해라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서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 크리스찬적인 관점에서는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좌익 리버럴한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하는데 이 좌익 쪽에 이제 입김이 세다 보니까 뭐 CNN을 비롯해서 온 세상 모든 매체가 다 좌익 쪽 입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거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법 무력화 몸살, 추릴레머가 숨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가장 본인들의 의견을 적은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기고한 그런 글을 가지고 이 사태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데가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하고 그 다음에 주간조선 이런 데서 자기들 의견이 아닙니다. 의견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기고한 글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법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개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하리로다. 이 세상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따로 떼어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할 것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나라와 개인은 번영할 것이고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예루살렘이 화평해야 그래 온 세상이 화평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천년왕국에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화평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영어로 imminent,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증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형성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 저게 가장 큰 증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돼서 동성애가 온 세상에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인간성 상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단일화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온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단계까지 와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슬람 세력 이 가운데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이란, 페르시아가 적대적인 이런 국가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 다 가져도 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 건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다 극우 세력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 그래야 화평이 온다 그러고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고 뭐 그들 자칭 구세주가 많이 있어도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진 이런 때 모든 건 다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이 극심하게 온 세상에 특별히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지금 바이든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 백악관 앞에다가 동성애 깃발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달면서 동성애자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와서 온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대통령이 지금 자행하는 이러한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남의 문제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사법개혁 파동과 제3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메시아닉 주 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휴고의 소망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도 아니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최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또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면 교수답게 또 여러분이 경제인이면 경제인답게 이렇게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런 그 지역사회 이런 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휴거의 소망, 이거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읽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 조그만 나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나라, 저 나라가 지금 온 세상을 혼돈 속으로, 그 다음에 어려움 속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2절 가서 보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온 세상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누가 아니에요. 우리 한 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보지도 못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자들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의 날짜 이런 거 세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징조들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재림의 징조들, 왜 그러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데가, 여러분 어디 소풍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다가오고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흥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에는 저와 여러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된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안에 기록해 놨는데 그 종말의 시계바늘이 지금 11시 55분 이렇게 해서 12시 이렇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건데 지금 여기 오고 이게 55분 이렇게 향해서 쭉 가고 있는 시계바늘, 이 시계바늘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크고 확실한 그런 징조, 또 성경의 핵심 주제,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메시아 재림, 메시아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다가 갑자기 1948년 5월에 저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담고 있고 특별히 구약성경에 나온 많은 대언들, 예언들의 대다수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재림의 징조 중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떠돌아다니던 모든 것에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이 일이 예수님 재림의 가장 크고도 확고한 그런 징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히 말랐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37장에 나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오랫동안 두어서 심이 말라 이렇게 있는 그런 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거 산다고 해요. 살지 못한다고 대답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죽어있는 뼈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숨을 넣어 너희를 살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그냥 100% 다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 100% 유대인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보라 흔들림이 있으며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뼈가 다 흩어져 있는데 자기 뼈를 찾아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 위에 덮었으나 그것 따르는 숨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몸뚱아리는 모든 게 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직 움직이지 못한 것처럼 뼈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됐는데 아직 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런 데 예언하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다 잘못된 성경이에요.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이 들어가도록 대언하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에스겔이 대언하죠.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지라. 오 숨아 내 바람 내 구퉁에 있는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단 말이에요. 대신 예언이 아니라 대언을 했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옛날에 많은 부흥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다 교회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영해를 한 거예요.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알레고리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영예를 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가 났어요. 열두 지파를 이스라엘 온 집이 되려면 열두 지파가 돼야 되는데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은 우리는 끊어졌다. 지난 한 1900년 동안 온 세상 떠돌아다니고 핍박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교회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겠다는 저 땅 저기로 데리고 간다 해서 1948년 5월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말라 비틀어졌던 이런 뼈들이 살아나서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금 마른 뼈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 일을 내가 이루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저 일을 내가 이루게 될 때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서 고백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면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너희 땅이 어디요?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미국과 여러 연합군들의 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와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이 이제 나오느냐 가서 보시면 24절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철권 통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아마 유대 땅에는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북왕국 남왕국 그 위에 있는 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돼서 열두 지파가 하나 한 집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그 안에 거해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들과 자식들과 자식들 대대손손이 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에게 통치자가 된다. 부활한 다윗이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세워지고 이 천년왕국의 성전 세워지는 게 40장부터 48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성전을 짓죠. 이 환란기 성전을 짓고 이게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성전을 짓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과거의 성막에 머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거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이교도들이거든요. 살아남은 그 사람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이교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한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민으로 택했다고 하는 거를 그때 가서 이교도들이 정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에 곡과 마국의 전쟁 7년 환란기 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고선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진 일이 40에서 이제 4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 다윗의 부활, 여기 나와 있는 성전 건축, 천년왕국 통치 이런 게 성경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대로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거 영에 해갖고 이게 교회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올려놓고 말 그대로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리브산에 내려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행하는 거 이렇게 되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장과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재림의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그래 예수님이 저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자,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인 거죠. 왜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그렇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이 가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영어로 이스라엘 국가, 영어로 State of Israel,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크리스찬들의 눈에도 이런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던 이런 시점에 갑자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가서 보시면 주간조선에 이스라엘 건국이 올해 75주년인데 75주년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은 음력으로 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력으로. 그러니까 1948년에는 5월 14일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올해는 4월 26일 음력으로 되니까 양력으로는 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4월 26일이 건국기념일에 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자, 이걸 기념하면서 주간조선에서 최홍섭이라고 하는 분이 2023년 5월 1일에 이스라엘 건국 75주년 복잡한 과거와 더 복잡한 미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글 중에 가장 잘 이렇게 모든 걸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글이 있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불신자 아니면 장로교인 같아요. 불신자 아니면 장로교인인데 우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을 이렇게 제대로 잘 썼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이야기하면서 75주년이 됐는데 과거도 복잡했는데 미래는 더 복잡할 거다 이야기하면서 사법개혁 파동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까지 5월까지 지속이 되고 끝이 안 나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약 40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사법개혁 파동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아주 혼미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유랑 역사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분이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을 대하는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감격과 희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 애국가 같은 그런 국가의 제목이 희망이에요. 희망, 이스라엘의 국가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뒤 예루살렘 함락당하는 그 시점에 거의 100만 명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이런 민족이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킬러 이런 그 뭐랄까 호칭을 유대인들에게 붙여줘서 유럽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걸 우리가 엔타이세미티즘 반샘족주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1215년에 로마에서 열린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다윗의 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별 이거를 달게 하고 저거 유대인이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도록 토주소의 소유를 금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내쫓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아시는 것처럼 또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유대인들은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대량 학살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당하는 홀로코스트가 이제 발생을 했지요. 이런 유대인이 이분 이야기입니다. 1900년에 유랑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레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의 고토 에레츠 땅으로 돌아온 것은 이분 표현이에요.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앙통계국 그 통계에 따르면 건국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1000만 명, 약 980만 명 정도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국민 1인당 GDP가 5만 3천 달러 5만 3천 달러면 전 세계 거의 탑이잖아요. 전 세계 탑 이런 국가가 이제 된 거예요. 핵무기도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명실상부한 이와 같은 선진국이 이제 된 겁니다. 나라는 작은데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자, 이렇게 돼서 1990년대에 이제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많은 그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입이 돼갖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만 명당 과학 기술자 수가 140명인데 미국이 85명, 일본이 83명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과학자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 쓰는 USB 이런 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고, 이상하게 중동 국가에는 기름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00년 이후에 이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세 개의 중대한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있으면 이쪽 요르단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고 저 옆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한 70km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테라비브가 있어요. 테라비브는 옛날에 요빠였습니다. 요빠. 아시죠? 요빠가 테라비브. 그리고 저 위로 가면은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인데 이렇게 갖다 톡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저 하이파 앞에 엄청난 규모의 가스전이 이제 발견이 되고, 또 그 옆에 가서 보시면 골란 고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양의 이런 그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가스, 그 다음에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문제없다, 우리가 마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뭐 경제도 발전하고 저런 자원도 많고, 그렇죠, 과학자도 많고 핵무기까지 소유하고 이러니까 참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독립 건국이 끔찍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건국하고 독립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월 15일 날을 재앙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이다. 이분이 아주 말 참 잘 썼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쫓아내고 나라를 세웠다고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좌익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거의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1세기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다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땅을 거쳐가면서 그 땅에 살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오스만 트르크 이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지만 한 번도 국가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단 저 가나안 땅에는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그 땅에 정착을 했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에 가서 무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어찌됐든 20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던 민족은 없었어요. 하나의 통일된 그런 민족은 없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국가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왔고,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시온주의, 우리가 자이오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랍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상도 하고 아랍 사람들의 땅을 사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유대 국가를 저 땅에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게 돼요. 또 유대인 이제 히틀러 이제 학살 이런 게 되면서 세계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또 아랍 사람들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1945년, 46년, 47년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유엔이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될 것 같으니까 1947년에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국가 하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되는 국가 하나하고를 그 땅에 두 개의 국가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안을 만들었어요, 유엔에서. 그래서 그걸 제시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유엔에서 두 개의 국가를 그 땅에 세우자 하고 안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오케이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 노 이렇게 돼갖고 유대인들만 국가를 세우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노하니까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선언했어요. 건국을 선언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주변에 있던 아랍 국가 다섯 개가 동맹을 해서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건국한 다음날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이분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신생아 한 명을 놓고 30대 장정 5명이 때려 죽이겠다고 덤빈 꼴이다.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렇죠. 장정 5명이 이거 죽여야 되겠다고 덤볐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신생아 아기가 장정 5명을 이기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엉뚱하게 아랍 사람들 70만 명이 난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생겼는데 그 다음날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인 개입으로,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망하고, 그렇게 해서 70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건재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전쟁이, 네 차례 중동 전쟁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이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앞으로 5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견해고, 이러한 전쟁이 아마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성경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기독교 세대주의가 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은 기독교에도 관심사항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관련 구절들이나 상징이나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19세기에 영국의 존 달비라고 한 사람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영어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런데 이거는 무슨 주의가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내가 너희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고 그렇죠 성소를 세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년왕국에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세대주의인데 이게 19세기 말에 19세기에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 그게 맞는데 천주교 때문에 영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또 천주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는 다 영예를 하잖아요. 칼빈주의 뭐 할 거 없이 다 영적인 해석을 하니까 이게 다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일이 19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성경들은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고 나와서 왕왕왕왕 되기 시작한 게 넬슨 달비 시대부터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가령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 거룩한 군대가 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뜻한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외에도 마태복음 24장, 로마서 9장에서 11장, 다니엘서 등도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대주의자가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는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자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도 뭐라고 썼냐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대주의 이렇게 썼어요. 미국에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를 중심으로 하는 최대 교단 남침례교가 대체로 세대주의를 따르거나 친이스라엘 성향을 띠고 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림 가서 보시면 이게 미국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이블 벨트. 이 바이블 벨트는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성지예요. 저기가. 저희가. 근데 성경도 거의 대부분 킹잼 성경을 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 저 캘리포니아 저 완전 리버럴인 게 저쪽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텍사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더 바이블 벨트 이렇게 돼 있고 저 그림 지도에 가서 보면 저 빨갛게 돼 있는데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쭉 포함하는 저 지역이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데고 공화당 지지하는 데고 성경대로 믿겠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고 예,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세대주의 하면 어느 신학교가 생각이 나요? 댈러스 신학교가 생각이 나죠. 댈러스가 어디에 있어요?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댈러스잖아요. 남침내 교단이 어디 있어요? 댈러스에 또 있잖아요. 남침내 교단이. 또 제가 다닌 펜사콜라, 이거 플로리다 있잖아요. 또 근본주의의 최고의 메카라고 하면 밥존스 대학,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바이블 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흔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유대인의 강력한 로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 이후 미국 교계에 형성된 기독교 세대주의 아니면 기독교 시온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지하고 트럼프 지지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 건립 지지하고 이러한 그런 세력이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 세대주의나 기독교 시온주의는 소수파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장로교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썼냐? 다수파이자 정통파인 개혁주의에서는 예. 네. 더 이상 혈통 유대인이나 국가 이스라엘에 대해 별다른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이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는 전체 기독교의 5%도 안 돼, 5%도 안 되는 소수예요. 실제는 이벤젤리칼, 펀더멘탈, 특히 침례교 이게 다수잖아요. 이걸 이렇게 오역을 해갖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저 지역은 거의가 다 베프티스트 중심의 이와 같은 그 지역이다. 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 세대주의 성경대로 믿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다. 하여튼 어쨌든 이분이 여기까지 썼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복잡해질 거다. 왜 복잡해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생긴 사법 개혁 파동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앞날이 이제 달라질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 사법 개혁 파동은 사회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의 대결이 노출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그 안에는 정통파 이스라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파가 있고 그 안에는 테라비브 같은 데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테라비브에서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얼마나 여기 리버럴한 좌익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경대로 어떻게 율법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번에 꽝 부딪힌 거예요. 이번에 부딪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보와 보수가 이번에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념과 사상 갈등이 표출이 돼서 75년 만에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이번에 일어나게 된 거다. 여기에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인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현재 말씀드린 데 한 98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이 한 74%. 아랍 사람이 한 21%, 나머지 소수민족이 한 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유대인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랍 사람이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생각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네 부류로 나뉩니다. 예, 여기 가서 보시면 다티라고 하는 다티, 아주 종교적인 열심 분자들이 있어요. 다티. 그 다음에 마소르티, 그 조금 더 왼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힐로니가 있고, 뭐 등등해서 하레디가 이제 제일 초정통파인데, 맨 오른쪽에 하레디가 있고, 그래서 하레디는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하레디예요. 가서 보시죠. 그 다음 쪽에. 예, 통곡의 벽에 가서 저렇게 까만 양복 입고 수염 기르고, 그리고선 유대인들의 국가 이걸 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하레디예요.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력이 커져서 10%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 국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국가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사법개혁이 왜 생겼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상한 나라예요. 왜 이상하냐?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성문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는 나라예요. 명문화된 헌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처음 나라를 세울 때 헌법에는 우리나라 가서 보시면 한반도 이거 전체가 다 우리나라 영토라 그러고, 이게 뭐가 규정이 돼 있잖아. 영토가 규정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국민이 돼야 하는데 그게 규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종교는 특히 유대인들 같으면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모든 게 다 그 안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규정하다 보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75년이 됐는데 명문화된 헌법이 없어요. 그럼 헌법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냐?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없지만 어느 나라든 헌법에서 파생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958년에 의회에 대한 기본법,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기본법,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는 게 된 기본법,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기본법이 13개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갖고, 헌법이 없지만 헌법 대신에 이 기본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헌법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 여기는 의회 정치를 하니까 다수가 이제 돼서 뭐를 법을 만들면, 그럼 이 법을 사법부에서 비토를 놓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부, 의회 이런 데서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저 사법부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유일한 기준이 합리성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따른 합리성에 의해서 동성애하는 게 왜 어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서 법을 비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동성애가 가능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법부 지금 식으로 하면 대법원이, 우리나라 같으면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잖아요. 의회가 만든 거 이거 따라 판단만 해야 되는데, 사법부 대법원이 13개 기본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법을 판단만 한 게 아니라, 법을 의회가 뭐고 만들어가면 그거를 수정하는 그런 권한을 이제 사법부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의회나 행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일이, 특히 보수 정권이 서서 뭘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위에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출신지도 유럽에서 온 사람이냐,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에서 온 이런 유대인이냐, 그렇죠, 거기 살던 유대인이냐, 미국에서 온 유대인이냐, 다 생각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또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거 장악하고 있지만 진보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진보가. 이렇게 되니까 보수 정권 이스라엘에 쓰는 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 이제 많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20%가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아랍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워주질 않아요. 왜 그래요? 아, 총 줬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총을 쏘면은 아랍 이렇게 봉기하고 그럴 때 여러분 군인이 나가서 아랍 사람들 제압을 해야 되는데, 난 아랍 사람이라 그래갖고 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면 안 되잖아. 이래서 아랍 사람들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방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된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초정통파 이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건 뭐 이교도나 똑같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 우린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한 2만 명쯤 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메시아닉 주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뭐 영화 감독했다는 뭐 김종철 씨가 뭐 제3성전이니 회복이니 아마 이런 영화를 만들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래드 TV라고 하는 거 이거 해갖고 본인들이 유대인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 땅에 태어난 한국 사람이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유대인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 플러스 행위에 이와 같은 그 이 구원을 이렇게 요구하고 강조하고 유대인들 풍습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큰 이단이에요. 또 성경도 메시아닉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또 뭐 성경도 번역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일이다.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 세상 시기의 종말에 시간표라는 건 사실이에요. 바늘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어요. 다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절기니 명절이니 안식이니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거를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외교 군사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슬람 시아파 거기에 최강대국이 이란이에요. 이거 견제하기 위해서 이슬람 순위파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밀월 관계를 이제 추진했는데 올해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이란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 전체 세력이 다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이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생긴다. 정착촌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정착촌이 왜 생겼는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이 정착촌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산 사람은 70만 명이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이런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네타냐후 정권이 올해 들어서면서 올해 1월 3일에 저렇게 모자 쓴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무부 장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뭐냐 하면 벤 그비르인데 이 벤 그비르가 1월 3일 오전 아침 7시에 전격적으로 13분 동안 저 뒤에 보이는 노란 돔 보이죠? 예, 저기 이슬람 사람들의 바이사원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로 생기고 여기고 해서 유대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데요. 그 접근할 수 없는 데를 이스라엘 강요 그것도 국방부 장관 뭐 국무부 장관이라고 한 사람이 전격적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전통 올소독스 전통 유대교 이거를 원하는 그런 데서 내놓은 그런 그 장관이에요. 연립정권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방문해서 저 성전산을 저걸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은 저 성전산에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아 왜 우리 유대인들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도 저기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법개혁 파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법 무력화 몸살 이러면서 트릴레마. 두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딜레마라고 얘기하고 세 개가 문제가 되면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중 고통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사법 무력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건 누가 쓴 글이냐 하면 역시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인남식이라고 하는 국립외교원 교수가 쓴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네타냐후 보수 우파 연립정부와 이것을 막으려는 사법부의 갈등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지금 갈등을 첨예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일상적인 권력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민 국가의 정체성 논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국가의 지도자들이 논의를 하고 세 가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 총리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는 유대 국가, 유대인들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민주국가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고토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유대국가다.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이후에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각종 어려운 고초 다 겪고, 그리고 1948년 5월에 저 유대인들이 저 나라를 세웠으니까 유대국가는 완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유대국가를 세웠으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제 민주국가다.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과 그 다음에 지역, 출신, 배경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미국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고 해서 다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민주적인 이와 같은 그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확고하게 확립이 되고 이 미국에서 출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거를 승인을 했어요. 그냥 삽시간에 승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절대 민주국가가 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민주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75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지지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유일한 이유,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민주국가를 해서 주변 사람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민주국가가 이제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고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건국 20년을 맞던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3차 중동전쟁을 우리가 6.1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6일 동안에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다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저 그림 가서 보시면 네타냐후가 있는데, 네타냐후 옆에 이스라엘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가 이스라엘이고 이 밑엔 이집트예요. 여기가 시내반도예요. 이 시내반도 저 카이로 있는 데까지 저기를 몽땅 6일 동안 이스라엘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하고 저 위에 가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 골란고원이 있어요. 저건 시리아에서 빼앗은 거예요. 저 땅이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등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에요. 그 땅, 거기 골란고원, 거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찾았냐 하면 가자지구. 가자지구, 개혁성경 옛날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가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매일같이 신문에서 나온 가자 수출입, 가자지구라고 한 저 지중해에 있는 저 연안에 있는 저기를 빼앗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도 예루살렘, 특별히 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는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저 지역, 요르단강 옆에 서쪽에 있다 그래서 웨스트 뱅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뚝이라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뚝, 요르단강에서 웨스트 뱅크 서안 지역의 저 넓은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면서 저 서안 지역의 저 넓은 땅의 일부가 구 예루살렘 옛 지가지예요. 성전산이라는 게 다 저기 들어있는 거를 1967년에 이스라엘이 탈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돼서, 자, 이렇게 되면서 저기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저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고, 이런 가운데 이집트가 잘못했다 그래갖고 항복을 선언해서 이집트는 다 돌려줬어요. 땅을, 저 넓은 시내의 반도를 다 돌려줬어요. 이집트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려줬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제일 큰 게 가자지구, 그 다음에 서안지구, 그 다음에 저 위에는 골란고원. 여기는 이스라엘이 돌려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저건 하나님이 열두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인데 우리가 회복했으면 이제부터 우리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돌려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저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안에 인구가 970만 980만인데 20% 다시 올려놓으세요. 20%가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 그러면 800만 정도가 유대인이고 200만 정도가 아랍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저 골란고원 있고, 그 다음에 서안 지구. 여기에 몽땅이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자 지구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전체를 다 합치면은 아랍 사람이 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랍 사람이. 그럼 유대인은 800만이고, 유대인은. 그죠?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 200만에다가 나머지 더하면 1200만, 전체가 한 2000만이 저 안에 살고 있는데 1200만 명 정도가 아랍 사람이고 800만 명이 유럽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점령 지역을 다 우리가 합병을 해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면 점령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적도 줘야 되고 투표권도 줘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루 앞치에 무슨 국가가 돼? 아랍 국가가 되는 거예요. 1200만 명이 들어있으니 우리 이제부터 아랍 국가를 하겠다고 하면 1인 1투표제를 해서 하면은 그럼 아랍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토도 유지하고 유대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안 되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답이 뭐냐. 그러면 저 점령지 다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저 사람 저 사람끼리 해서 두 개의 국가를 만들면 안 되겠냐. 두 개의 국가. 그게 두 국가의 솔루션이에요. 두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시오니즘 그다음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 땅을 빼앗아서 저 열두 지파의 땅을 다 회복을 했는데 이 땅을 어떻게 넘겨주냐. 그렇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넘겨주죠. 특히 뭐가 들어있어요? 구 예루살렘 성전산이 들어있는 저거를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이 넘겨주나. 저기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유대국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고토회복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다 된 줄 알았더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타냐후가 등장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올해 74세예요. 74세. 테라비브에서 태어나서 MIT 공대에서 학사하고 석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공부한 말 그대로 뛰어난 천재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승만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16년대 지금 수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파 지도자로. 자, 그래서 2022년 12월 29일에 이스라엘 의회가 특별 총회를 열었는데 120표가 이제 찬성해서 120표 중에 63표가 찬성하고 반대가 54표가 돼서 네타냐후가 또 총리가 된 거예요. 네타냐후가. 근데 총리가 됐는데 여기에는 워낙 소규모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유지가 안 되고 정부가. 그러니까 네타냐후 리쿠드당 뿐만 아니라 조그만 정당들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보수 우파 이런 연립정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수 우파에 누가 들어있냐? 전통 시온주의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봤죠?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한 명 두 명 사람을 집어 이걸 다 모아가지고 네타냐후가 지금 수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라 그럴까 의제가 뭐냐, 우리가 다수가 됐으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행하면 되는데 법을 만들면 또 뭐라 그러죠? 왜 사법부에서 노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수가 돼서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거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따라와야지 사법부가 왜 거기다가 비토를 거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 정착지 이런 데도 유대인 정착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사법부에서 저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동성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저 위에서 합리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자꾸 비토를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고 참고 하다가 75년 만에 사법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법부가 의회가 만든 법을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사법개혁으로 지금 내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아 본인들이 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회가 만든 건 법은 의회가 만들고 사법부는 법대로 판결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1월에 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7월 24일에 이스라엘 의회가 저 사법 개혁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더니 아까처럼 막 벌떼처럼 나와서 민주주의가 다 이제 무너졌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자, 유대 국가를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어쨌든 승리를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에 유대인 국가 만들고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75년 동안 지금 이렇게 갈등을 하고 하면서 결국 이번 네타냐후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유대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거를 지금 실현을 한 겁니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2편 6절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네타냐후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16년 동안 하고 뭐 많은 부패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 하여튼 네타냐후를 써갖고 지금 성경에 조금 더 근접해가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제3성전 건립이 가능한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하여튼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발자국 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자, 이거를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이 진보 세력들, 아랍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그 전통주의자들의 생각,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왜 폭발하면서 이번에 사법개혁 파동이라고 하는 이게 겪게 됐는데 사실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더 어떻게 이끄실지는. 다만 무조건 네타냐후를 지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반대를 지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다만 성경적으로는 지금 네타냐후의 이 보수 정권이 등장을 해서 제3성전 건축까지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그럼 뭐예요? 성경의 예언에 실현에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 성경대로 믿으면 제3성전 그거는 환란기 성전이 될 텐데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돼요. 근데 성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텐트 하나만 두면 장막 하나만 두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장소 성전산 거기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 두면 제3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래서 유대국가 확립을 위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보세력, 리버럴들, 그 다음에 아랍세력을 눌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지금 생겨서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변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번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게 예수님 재림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예수님 재림 저기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저기 생기지 않고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가서 보면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인자가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바이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진보적인 대통령인데 뭐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제3상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근거까지 이렇게 되는 쪽으로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전에 환란전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성경적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1대1로 회개보고 해야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매일같이 성실하게 살 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